4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5절부터 40절입니다. 한 절씩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이렇게 한번 또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여자 성도인들 먼저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놓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양은 지나갑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가지 않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제가 부임한 지 5개월이 됐는데요. 이렇게 저는 성경을 설교들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준비해 가면 박 집사님 이쪽으로 좀 앉으시면 기둥 때문에 숨으셨어요. 왜 숨어 계세요? 네. 그 성경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해요. 벌써 고린도전서도 시작한 지 처음부터 시작해 수요일마다 보는데 거의 한 절반가량이 왔고요. 사도행전도 새벽마다 보는데 거의 절반을 아직은 절반까지 거의 다가가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마치 점령하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한 몇 년 가면 신약도 우리가 다 보고 이제 그것은 전제는 여러분이 예배를 다 참석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녹음을 하시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조집사님께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함께 있을 때에 말씀의 좀 그 깊이와 이해의 그 수준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겠지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성실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테니 여러분은 성실히 들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실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읽어감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 바로 그 문제를 오늘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이해해야 될까? 아, 참 논란도 많고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contingency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contingency, contingency plan. 사실 이것은 경제 용어예요. 정치 외교 용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임시 어떤 사태, 일어날 사태에 대비해서, 앞으로 혹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상황에 따라,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집을 안 사봤지만 집을 사실 때에 부동산 업자를 끼고 하죠. 그랬을 때에 부동산에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을 할 때에 그 어떤 조건부 조항을 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부 조항은 내가 한번 이렇게 한 살아보고 혹은 페이먼트를 클로징을 하는 그 시점에까지 혹은 어느 기간 동안에 몇 개월 기간 동안에 집에 심각한 하자가 생기면 모든 계약 조건을 무효하고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 임시, 앞으로 어떤 닥칠 상황에 대비해서 조건부 조항을 내거는 것을 컨틴전시 조항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컨틴전시라는 말은 대단히 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밀접히. 그래서 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용어를 오늘날에 바울 그리고 바울의 신학을 꿰뚫어 보는데 아주 중요한 툴로 학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contingency. 이것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바울이 처해 있는 교회적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대합니다. 그리고 기나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역사라고 하는 그 쭉 처음에서부터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돼요. 또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게 각각의 시대마다 중요한 역사적인 모멘텀이 있어요. 그것의 연속이 결국은 역사의 흐름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각각의 시점들을 살펴봐야 돼요. 무라고 무, 여러분 김장할 때 무 있죠? 기다란 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무지가 훨씬 길쭉하니까 단무지를 생각해 보시면 단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훑어보는 게 거시적인 관점이라면 중간을 탁 칼로 잘라서 뒤집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미시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거시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봐야 되기도 하지만 당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를 잘라서 그 단면을 보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사는 독특한 이 상황, 이 현실, 우리만이 겪고 있는 현실, 이전의 역사 사람도,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현실, 앞으로 또 누군가 살아갈 그들도 살아보지 못하는 현실, 그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미시적 관점에서의 역사 인식. 그래서 인생도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가족사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이 역사를 살아왔는지, 어느 역사에 잇대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의 역사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가족은. 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려졌는지, 목장 성경 공부 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오기까지는 역사라고 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봐야 되고 지금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가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사는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시는가, 매일의 삶을 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보려면 이것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오늘 21세기 2016년 1월 27일이라고 하는 2016년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은 대단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 독특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헬리팍스라고는 지리적으로도 대단히 독특하고 여러분이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도 대단히 독특한 거예요. 그런 독특함 속에 우리의 삶의 무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대는 그 독특한 시대가 요청하는 가치로 살고 그 시대가 만들어낸 삶의 의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의 무대예요. 나 혼자의 무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무대에서 공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고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친구들, 교우들과 혹은 사업상의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가치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오늘의 시대에 맞추어져 있는 상황화된 가치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상황화된 가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컨틴전시라는 말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즉, 독특한 상황 가운데서 독특한 일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 독특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로서 컨틴전시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가 직면하는, 앞으로 직면할 어떤 문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해질 문제가 아닌데 제가 설명을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 속에서 우리만이 직면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바울 얘기로 돌아갑시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견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가르침은 대단히 신앙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의 가르침에는 목회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물론 이 신앙적 가르침과 목회적 가르침을 무자르듯 완전히 구분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하는 신앙적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그 가르침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적이고 그 복음에 근거한 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교회 시대에 통하는 가치들입니다. 복음이 그렇잖아요. 복음이 그렇죠. 우리가 믿는 21세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1세기 예수께서 선포한 복음과 동일해요. 시대는 달라졌죠. 다른 무대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이 복음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아프리카에 전해져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르치는 신앙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목회적 가르침이 있어요. 이 목회적 가르침이 바로 컨틴전시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다르고 에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달라요. 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로마 교회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다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그 교회에 맞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컨틴전시, 상황에 따른 가르침, 목회적 차원에서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모든 목회적 차원의 가르침이 다 컨틴전시적인 가르침은 아니죠. 공통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입니다. 결혼. 이 본문을 컨틴전시를 고려하지 않고 상황에 따른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전제를 무시하고 이것을 보편적인 바울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우리 상황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우리하고 상황이 안 맞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고 혹은 상황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고 잘못 적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상황적 차이에 따른 먼저는 신앙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른 이 목회적 차원 두 측면을 다 보아야 본문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목회적 차원을 보자고요. 컨틴전시에 입각해서 어떤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처해져서 바울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대답을 주는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먼저 결혼, 이 결혼에 대한 목회적 측면입니다. 결혼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은 빚어지는 상황들은 이런 거죠. 결혼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혼이 있고 재혼이 있고 또 독신이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상황. 자, 이런 상황들 먼저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재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독신의 문제인데요. 자, 독신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상황이 있겠죠. 홀로 지내는 사람들을 독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약혼한 후에 대략 1년 정도 걸리는데요. 이 당시에 결혼 문화가 약혼하고 결혼하기까지. 약혼한 상태도 독신이에요. 그리고 또 이혼이나 사별 후에 또 홀로 된 자들도 독신으로 돌아온 요즘 돌싱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독신입니다. 자, 이와 같은 독신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무엇이냐? 바울이 독신을 선호한다. 그리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 그리고 독신은 은사다. 뭐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입장은 이거다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독신이 맞아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옳습니까? 또 결혼보다 독신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반드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독신을 최우선의 최고의 결혼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최고의 위치에 두어야 된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혼도 좋은 것입니다. 결혼도 좋은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홀로 독신으로 사는 입장에서 독신을 선호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말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결혼이 독신이 기독교적 가치다라고 말할 때 이 고린도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말해버리면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독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을 때에는 반드시 그 의견은 고린도라고 하는 특정한 컨틴전시, 이 상황이 비롯되어서 그 결과가 나온 가르침인 거예요. 목회적 가르침이에요. 복음을 담고 있는 신앙적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목회적 가르침, 교회가 직면한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에요. 그 현실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는 독특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과는 사뭇 다른 현실입니다. 자, 이것이 목회적 측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독신이 마치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 아까 말한 역사를 보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대를 보듯이 모든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교회의 시대를 아우르는 어떤 가치로 바울이 말하고 있느냐, 독신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신앙적 가르침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이 독신을 결혼해서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독신을 주장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독신을 원하지 않는 자, 지금 마음에 결혼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괜히 죄스럽고 나는 신앙이 없구나, 믿음이 약하구나, 아무래도 생각을 고쳐먹어야 되는데 왜 내 몸은 그와 같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대단히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제공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신앙적 목적, 그러니까 온 시대를 아우를 만큼의 정확하고 불변하는 신앙적 기독교적 진리를 품은 가르침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고린도 교회에 처한 그들을 위한 독특한 바울의 목회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다. 만일 부부가 행복하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자식 새끼 낳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꾸려간다면 그건 괜찮은 것뿐만 아니라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살아봐야죠. 자식 때문에 속도 썩어봐야죠. 서로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지나서 호르몬의 균등이 오면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 게 결혼생활 아니겠습니까? 한번 살아봐야 알죠. 살아보지 않고 그런 놀랍고 또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인데요. 그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부가 참 존경스럽다. 혼자 사니까. 그렇게 그 목사님한테 말하는 그 성도 앞에서 목사님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살아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 생활에 대해 가르치고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 어찌 성도의 삶을 알겠냐. 그러고 돌려보냈다는데요. 여러분,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독신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것을 선호한다고 자기가 말해야만 하는 지금의 상황,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사실 독신으로 부름받고 사는 사람 있습니다. 그것을 은사로 부름받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얼무로 생각하고 자신의 그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내 인생 즐기기도 짧은데 누구랑 같이 살아, 그러면서 독신을 지향하는 사람, 그것은 성경적인 독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결혼을 혐오하고 거부하고 시대적 가치 때문에, 오늘날의 가치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것은 사실 성경적 독신의 그 가르침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의 이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선택한 자신의 선택이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적 차원의 이 독신이 있지만 이 목회적 측면에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상황,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어떤 컨틴전시적인 상황이길래 바울은 독신으로 살도록, 그것이 더 낫다고 결혼보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현재적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의 교회에 닥칠 현재적 고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 때문에 부득불 자기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놓아야만 하는 임시 변통의 답이라는 거예요. 독신이. 즉 결혼이냐 독신이냐, 본질적 문제를 바울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낫냐 독신이 낫냐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재적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있는 게 낫겠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근본은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와 같은 고난에서 고통스럽게 염려하며 사는 것이 가슴 아플 것 같으니 홀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독신을 선호한 이유가 있어요. 본인도 독신인데 고린도전서 우리 9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 장만 넘겨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 9장 5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예. 다른 사도들과 특히 베드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선교를 다녔습니다. 바울 역시 자기에게도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렇게 살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왜요? 4장으로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갑시다. 고린도전 4장 9절. 4장 9절 이제 여자 성도님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장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지금 바울은 자기가 자신의 처해 있는 인생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아내를 갖고 자식을 낳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읽어주신 4장 9절에 같이 정해져 버린 자신의 운명 때문에 그래요. 결혼은 하나님의 사역에 자기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알콩달콩 살면서 자식 낳고 그 일들을 꾸려가는 그 시간 바울에게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서신을 쓸 때가 지금 에베소에 의해서 55년 정도 AD 55년 정도인데 에베소의 상황을 보면은요 쉽지 않습니다. 사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듯한 사자와 같은 그 도전, 핍박, 고통,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 서신을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도 핍박이 옵니다. 지금 이 자신이 생각할 때에 이것이 55년이라 그랬으니까 대략 사도 바울이 66년에서 7년, 8년 이때 죽어요. 그럼 이 서신을 쓸 때로 앞으로 몇 년 후에 죽습니까? 물론 자기가 정확히 죽을 날짜를 알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포위당하고 오늘 죽으러 들어가는 거니까 선지자도 예언이 있었고요. 대략 한 12, 3년 후에 자기는 죽습니다. 그때 결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스스로. 자식 낳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통을 안겨주고 핍박과 아픔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독신으로 있는 것이에요. 독신으로 있는 중요한 그 가치는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가치는 현재 당할 고난 때문에 그래요. 현재 당할 고난.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분 높은 파도가 칠 때에는 배를 돌리는 법이 아닙니다. 배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파도를 뚫고 가야 됩니다. 돌렸다간 곧바로 뒤집어져 죽습니다. 세상에 핍박이 올 때에는 그냥 독신으로 가는 게 바울은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다가 핍박 가운데서 죽는 것이 자신의 운명으로 알았습니다. 장차 임할 핍박은 심상치 않는 핍박이었습니다. 이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한 자들, 핍박으로 추방당한 자들이에요. 앞으로 50년대 중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로마 황실에서 네로로 인한, 네로의 그 정신 착란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극악한 어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마도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질 것이고 전역으로 퍼질 것이고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이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생각할 때 결혼하고 애 낳는 것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남은 시간,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흐트는 일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고린도가 지금 닥치는 상황, 고통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아요. 아프리카처럼 기독교로 인한 엄청난 부족 간의 전쟁, 핍박, 살육, 아주 도륙이죠. 그와 같은 우리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다고 오늘 당장 밖에 나가면 칼을 들이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다면 그런 현실과 고통 속에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면 그 믿음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하는 데에 그 관심을 흩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컨틴전시라고 하는 독특한 상황이 이 답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처녀가 시집가고 총각이 장가가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너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삶이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겠느냐를 보라는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신부들을 의례껏 결혼할 수 없게 하죠. 독신이어야 신부가 되죠. 여러분 모든 신부들이 다 독신을 결혼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을까요? 또 개신교에서는 일부 또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결혼 안 하면 목사에게 안수를 안 줍니다.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모든 과정을 거쳤어도 결혼 안 하면 안 주는 일부 교단이 있죠. 물론 상황에 따라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은 안수를 주기도 해요. 물론 목회라는 이 현실이 결혼 안 한 사람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에 독특성은 있긴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독신이 최우선으로 여겨질 필요는 없고 또 독신이 가치로, 그 최고의 가치로 여겨질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중하며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컨틴전시가 아니라 신앙적 가르침, 모든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가르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신앙적 가르침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말을 사는 사람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결정해 놓은 재림, 그것이 곧 종말입니다. 이미 결정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산다고 했을 때 이미 결정된 운명을 사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종말을 사는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시간이 단축되어 버렸다. 이제 곧 우리가 고난을 직면하고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결정된 시간, 그 종말에 그래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자처럼 우리는 시대를 살아야 된다. 세상의 지배와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되고 20절 또 30절, 29절, 30절, 31절에 보면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되고 없는 자처럼 살아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쁨인데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기쁨이 없는 자처럼, 기쁘지 않는 자처럼 살아라는 날마다 우리는 슬퍼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정해져서 짧게 지나갈 결정되어버린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 이런 것에 매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염려를 가중시켜 줍니다. 좋은 집에 더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또 세상에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적인 가치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의 관심을 흩어놓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적 측면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35절에도 보면 이치에 합당하게 사는 것,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나 독신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삶이 더 주님께 집중하며 관심을 집중하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유는 행복하게 이 남은 인생 정말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선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마음이 모두어져야 그 일을 이루어지죠. 서로 나뉘고 다투고 마음이 엇갈리면 어찌 우리가 한마음 한뜻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독신으로 계시는 분, 또 그 독신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삶의 주변을 온통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만일 독신으로 있는 자가 홀로 서기가 힘들고 그래서 재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재혼을 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신이냐 결혼이냐 무엇이 더 선하냐 문제가 아니라 종말을 사는 자들의 신앙적 가르침을 바울이 던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흐트러짐 없이 마음이 나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부터 오는 자유. 그래서 어떤 현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붙들어야 행복하게 사느냐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종말을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르심이든지 그것이 결혼이 됐든 독신이 됐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일에 적합하고 그 일에 방해받지 않는 한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한 번의 해답은 무엇이냐? 종말을 사는 것입니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 때에 진리의 말씀인 복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변치 않는 진리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황에 맞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여러분 서로 다른 삶의 현실, 그 무대는 거기에서 찾아내는 답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살아내야 합니다. 종말을 사십시오. 염려 없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주께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생명 하나님 종말 살아가는 그 약속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한 삶의 현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